아무리 최첨단의 과학이 발달했다지만은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질병으로 인한 죽음 앞에는 모두가 다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벽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인류에게 크나큰 두려움과 공포이며 가장 큰 슬픔이고 피할 수 없는 절망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살면서 부귀영화로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산다 해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과학이 발달한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백세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은 한순간입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으면 모두 다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사는 날 동안에도 애쓰고 힘쓰는 이 세상의 삶의 여정이 끝날 때에 우리 영혼은 그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인생은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은 그러한 허무, 불행, 좌절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소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염원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인류의 4대 문명지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중국, 인도, 메소포타미아 이런 지역에 있는 고대 무덤들 또 고고학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개발되어진, 개봉되어진 그런 구조물들을 보면은 그런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두 공통점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서 특별히 왕들, 귀족들이 죽으면서 유명한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들은 다시 살아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같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생매장을 해서 죽였습니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 이런 말들도 생매장해서 죽였습니다. 왜? 다시 살아날 때에 다시 그러한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곳에는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이집트에는 피라미드는 무덤이죠. 어떤 곳에는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곳에는 중국의 이 황제, 그 진시황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죽고 장사를 지냈지만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가끔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흔히 해외 토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놀랍게도 유일하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분명하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수고와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시련이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볼 때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화학적으로 증명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증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지식으로는, 경험으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만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 목숨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목숨은 인간의 의지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지만은 생명은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것이고 절대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생명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해요. 내가 목숨을 걸고 딱 명시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로요. 생명을 걸고 뭐 그냥 명시합니다. 뭐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여러분, 목숨과 생명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때에 예수님 부활의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생명이 없이 목숨으로 사는 우리에게 자신에게만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 생명의 주라고 계속해서 사복음서와 그 다음 서신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생명 없이 목숨으로 사는 존재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 이 사실은 성경 속에만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것을 발견할 때에 그 예수님을 내게 모셔드릴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못 밝혀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빈무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 이 땅에 세워진 교회.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받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 뭐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목숨으로 있는 한은 예수님 부활이 안 믿어져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예수님 부활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옛 창조의 세계는 죄 아래 놓인 목숨 차원의 세계였습니다. 목숨 때문에 사는 존재가 되어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의심이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자원으로 삶을 살다가 마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로마서 5장 17절에 새 창조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 참 기쁘고 감사한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이걸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목숨으로 사느냐? 아니면 생명으로 사느냐를 내가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과 목숨을 분명히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때 인간에게 동물과 다른 어떤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 기능이 뭐냐면은 영적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모두 목숨을 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었다 했습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라는 이 말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계략으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을 떠나자 생명은 죽어 없어지고 동물과 같이 목숨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숨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생명이 떠나자 사람은 목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으로 온갖 불화, 온갖 불의, 전쟁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재앙과 저주를 불러오는 상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매일 언젠가 사라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목숨을 담보로 유혹하고 미혹해서 자기도 죄짓고 다른 사람도 죄짓게 하는 거짓의 압이 사탄의 계략에서 빠져나지 못한 상태. 그 목숨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허디기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숨의 떡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700년 전에 활동한 이사야의 예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은 죽으러 오셨어요. 왜냐?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1세기의 신약의 교회에서는 부활의 문제를 믿지 못했어요, 교회들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못 봤다는 거예요. 본 사람들은 제자들과 특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은 부활을 잘 못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특별히 또 다른 여러 성경 서신서에서도 부활을 계속해서 강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너무 식상한 소리고 냉소적인 반응합니다. 그걸 지금 믿고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딱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없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만 있고 예수님만이 생명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것이 세상에 AI 이 과학 기능 기술입니다. 정말 저는 이 자료들을 모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참 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AI가 우리가 얼마 정도 거기에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참과 거짓을 절대로 분간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실상과 허상을 절대로 분간할 수 없는 사람이 옵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종말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요. 이 AI뿐입니까? 요즘 흔히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생명공학입니다. 생명공학.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명공학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목숨공학이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생명공학은 사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목숨을 좀 연장시킬 수는 있어도. 생명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목숨이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내하고 다른 기준이 뭐냐? 다른 사람은 다 목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연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이 생명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아무리 목숨이 길어도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러나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시작이 계속해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결 구절이 로마서 8장 11절 그 다음에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롬 828도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그중에 오늘 우리 본문 읽었습니다만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목숨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희망이죠.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우리 거듭난 자에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큰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님 뜻대로 살려면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왜? 생명이 없는 사람들, 목숨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숨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분별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그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위로는 누굽니까? 생명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생명을 얻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부활절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이걸 끝나면은 아무런 우리 마음에 어떤 의지의 변화가 없어요. 내 삶에 부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면 내 삶에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부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 부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부활절에 우리가 알고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해서는 안 돼요, 목사가. 성경에 예수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 분명히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길지만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서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 얻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활한 자, 그 다음에 생명 얻은 자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위로라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은 다시 재림을 하실 때에 상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숨을 위한 삶을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행하고 주님이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은 노력해도 결과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결과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일에 대하여 너무 조급하거나 성급하거나 또 불안해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의연하게 당당하게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넉넉하게 보호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부활신앙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수학자요 철학자이고 르네상스 이후에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에게 있어서 세 가지가 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핍성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불확실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불행과 모든 좌절과 모든 고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로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왕노릇 하려고 하는 이 죽음을, 죄를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거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의 이성과 과학과 경험과 지성과 물질로 행복을 누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목숨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분명해지면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고난, 고통, 시련, 역경, 환란이 있어도 부활의 신앙이 정말 분명하면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놓칠 수가 없고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부활은 목숨의 종말을 말합니다. 부활은 생명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경험, 지성 이것으로 부활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나원에 있다는 것을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았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부활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의 부활, 관계 회복의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통해서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주거나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이 땅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나는 행복한 자구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미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목숨으로 살지 않고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